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사랑과 또한 열정의 마음으로 받아듣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치시는 이 귀한 시간,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왕관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요. 이런 경우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고통과 울림을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새 안식일 약 3주밖에 되지 않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보다는 더 긴 기간,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매우 많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도리를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책망은 적고 칭찬과 격려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다. 특별히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이런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 보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었지요.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냐에도 소문을 좋게 내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자들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돌아봐야 될 어린아이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과 1년 혹은 2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50년 심지어 백수십 년 지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소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일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성교회 교회는 지금 담임 목회자가 부재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없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성교회 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서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목회자의 인품이 뭐 좋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좋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무슨 대성교회 교회 안에 획기적인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요즘 어떤 교회들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레포츠 교회와 같이 모든 것들을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성교회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성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 증언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그 말씀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만큼은 틀림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이었고 대소니까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 즉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죠. 이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성자 예수님을 언급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주일날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가 전한 말씀을 다른 형제들이 힘써 전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경쟁심이 발동해서 말씀을 전한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쓴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다음 안식이라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해서 안식이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가리켜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중들의 귀에 들려질 때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했지요. 이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포예요. 선포.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선포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설교자들이 선포한 것 사이에 연속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해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면 그는 어떤 자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올바른 성경 해석과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리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설교라는 형식을 띄웠다는 것 자체만으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도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설교되어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처럼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베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시면 베리아 사람들에 대한 코멘트가 달려있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 개혁 개정판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정말 차라리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별로 좋은 번역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어떠한지를 살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여기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만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물론 아멘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적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이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성도들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와 조화가 되는 정말 성경의 해석의 방식이 사도의 해석의 전통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지옥에 들어갈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해봅시다.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하면 그 변명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었죠.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 선포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겠죠. 어쨌든 간에 사도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복음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 사실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도 바울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사역자들이 계시지만 설교할 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큐티 쉐어링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대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언제 어렵고 힘드냐면 받은 것이 없이 전하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계시의 말씀으로 꿈에 하나님께서 뭐 현명해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설교 준비의 과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의 형편과 수준을 설교자가 너무 많이 헤아려서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다른 세상 선생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의 측면보다 사람의 형편과 입장과 그들의 지성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액보다 사실은 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말씀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이런저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받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으면 설교라고 하는 공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말씀만 전하지 않고 신방을 하지요. 신방을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불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평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적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지는데 진도는 점점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선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주 선수가 경주를 할 때 빨리 뛰기도 해야 되겠지만 계주 선수가 하지 않아야 될 실수가 뭐죠? 바통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전해준 그대로 받아서 전해줘야 돼요. 설교자는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은 그냥 설교를 할 때 기록된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만 그 말씀이 본래 의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인간의 사견을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에게 넘겨준 이 복음의 책에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성찬에 대해서 교훈할 때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이 진리의 체계를 손상 없이 넘겨주는 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령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가감해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일수록 어떻게 하지요? 보고 읽지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어떤 회견을 할 때 또박또박 읽습니다. 왜 그렇죠?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특별히 대독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대신 읽는 거죠.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가 그대로 반복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그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음식 먹을 때 조시는 분이 있나요? 피곤하면 수험생들이 먹으면서 자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음식을 먹으면서 조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종교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조느냐? 어떻게 졸수 있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깨어있는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했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밭입니다. 어떤 거죠?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두 종류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하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저 뭐 연속극 보듯이 아니면 그냥 누가 하는 말 그냥 귀로 그냥 듣듯이 느긋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믿는 자라고 할때 믿는다는 말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종결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 안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결실한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역사한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탄의 역사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역사한다라는 표현이 거기에도 나타나지요. 악한 영이 역사해도 사람이 바뀌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신이 내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도 사람이 이처럼 바뀌는데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회개와 믿음과 자기 부인과 옛사람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고난과 우리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인데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일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하심을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지요. 특별히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능력이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지요. 근데 이 믿음의 진위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고통과 환난의 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과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의 체계 안에 사회 시스템과 구조 안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지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렵지만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금방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순과 교인들에게 칭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 가이사의 명을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중과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다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 난 다음에는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냐와 관계없이 고토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다가 학사 에스라가 율법 준수를 강조하게 되죠. 에스라서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 의미에서의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십자에 못 박아 죽이도록 강요했던 자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서 안에만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레아로 가서 아덴과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도행전 18장을 또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교회의 핍박을 가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 그럼 어떤 일인가?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죠.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름아니라 유대인들의 궤계와 도모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고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들이 했던 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속죄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시게 만든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됐다는 말은 뭘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복음 전도를 방해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사람을 방해한 것과 똑같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책망을 싫어하고 거룩함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거슬러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과 그 상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결산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정말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제네바 교류문답을 배웠지만 제네바 교류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이하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무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교회 대적은 이방 세력일 뿐만 아니라 바로 불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동족인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불신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개신교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도들이었습니다. 국교도들이 비국교도들을 많이 핍박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핍박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핍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현상도 일어난지 아십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과 내용이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지요? 물론 그것이 물리적인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핍박이 나타나지요. 꼭 저녁예배 드려야 되냐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시비 보는 남편들, 아내들 혹시 없나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내용과 수준에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벌이 가는 그 길목에 매복했다가 사도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도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도리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심하기 전에 사도바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엄중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자기들의 죄를 그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들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죄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들 가운데 죄목이 하나라도 빠진 게 있는가 다 살펴서 짓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마치 지어가지고 그 죄목을 채우는 자처럼 그렇게 죄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량까지 죄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한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겠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 덜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나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지 남편이 하라는 대로 아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세월 살면서 늘 뜨뜻미지근하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그렇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사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누가 능히 주의 진노를 알리까라고 고백했지요. 누가 능히 주의 진노를 알겠는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이 떨어지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잿더미로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때를 향해 점점 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서 또 뭘 하고 싶은 거지요?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 핍박은 어제 오늘의 핍박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항상 분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선포되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간에 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바울이 급하게 떠나왔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법정에 이들을 고소하려고 하자 형제들이 급하게 베레아로 밤에 보냈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를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그냥 폭우가 내려서 잠시 비를 피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으려고 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사도바울이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를 못한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 그러죠?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떠난 것은이라고 말했는데 이 떠난 것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로부터 내가 고아가 된 것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바울 일행이 떠나서 마치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남으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아처럼 됐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마치 자녀를 잃은 부모와 같은 심정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 같은 그런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죠?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므로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성령께서 막으신 적은 있는데 도대체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말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 그들을 매복시켰다가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박해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체 질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 공작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오랜만에 교회에 한번 데려오려고 하면, 아니면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성경부에 오랜만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 다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탄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했다. 열정으로 애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19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타나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기쁨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대성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그냥 주목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성교 교인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면류관이 되는 때가 언제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얼마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는지의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회당을 한 두세 개 건축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한 수천 명 끌어모은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목회자의 목회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를 주 강림하실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을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느냐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던데요. 목동 10에서 4옥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해요. 그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 수를 많이 끌어다 모으면 칭찬 다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에 이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 저의 정말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그렇게 목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을 터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오늘날 현대교인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시려면 그냥 바깥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차라리 살았을 때라도 마음대로 해볼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옆에 섰을 때 기쁨과 면류관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목회자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가의 여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영화롭게 되고 난 다음에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영광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이런저런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고난과 순교로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죠? 성도들을 그래서 예수의 강림하실 그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목회자의 또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서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기쁜 게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든 게 다 힘든 게 아닙니다. 현실은 과거로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행한 모든 행함에 대해서 마지막 날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날에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느슨하게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세상에서 조금 핍박이 이르면 낙심하고 이제는 그런 단계를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돼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동일한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우리에게 있지 못할 때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는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이해하고 감내해서 정말 그래서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정말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깊숙이 가지고 들어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인생의 집을 건축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의 공료로 시험당할 그때 다 넘어지고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토록 고통과 울음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고통과 울음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정제를 지켰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서 복음이 효과에게 선포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귀한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 안에 분투하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그날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